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성품과 법규를 따라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나요?
네. 저는 지난 말씀을 다시 공부하면서 또한 일상생활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가지고 또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지난 수요일에 출근길에 버스에서 한 어르신께서 앉을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자리를 양보해드렸는데요. 예전에는 마음은 있지만 괜한 행동으로 해서 시선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정작 하고 보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작은 친절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2장 21절과 3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과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피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준행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신 후에 무슨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도착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너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너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그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노엽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지 않고 노엽게 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봄양쌤이 23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에게 원수와 대적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어서 원수와 대적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신명기 1장 30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멸하십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24절과 25절을, 봄양쌤이 23장 26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여러 민족을 몰아내고 예비하신 곳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나요?
가나안 여러 민족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방 신상을 다 깨부수고 이방인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며 날수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날수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수명대로 다 살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27절을, 봄양쌤이 23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에게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예비하신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모든 원수를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을, 봄양쌤이 23장 31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모든 원수를 쫓아내되 어떻게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그와 같이 쫓아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땅이 황무해져서 들짐승이 번성하거나 황폐해지지 않도록 1년 안에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또한 그 땅의 지경까지 정확하게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봄양쌤이 출애굽기 23장 32절을, 유리쌤이 23장 33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이방 민족이나 이방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과 그들의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땅에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민족 풍속과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헛된 우상들을 사랑하여 걸려 넘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여 행하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4장 1절을, 봄양쌤이 24장 2절을 읽어주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올라오지 말고 누구와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나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밑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무리만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할까요?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인가요?
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그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차별이나 경계를 두시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분의 초월성과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기 위해 모든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않으십니다. 자, 보명쌤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유리쌤이 10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배울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신명기 34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특별히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로 나오게 하신 것은 이후의 말씀을 볼 때 공동체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배워주는 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4장 3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나요?
한 목소리로 여호와가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명쌤이 출애굽기 24장 4절과 5절을, 유리쌤이 24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온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서 듣게 했어요.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12개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제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피를 취하여 단에 뿌릴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뿌리며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생명을 걸고 영원한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명쌤이 19장 24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전에는 모세 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올라오려는 자를 죽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을, 보명쌤이 2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은 전과 다르게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을 맺으신 후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청옥을 편 듯하고 청명한 하늘 같은 하나님의 발 아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자, 본명쌤이 출애굽기 24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 올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며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명쌤이 2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맡기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을, 보명쌤이 24장 17절과 18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자 어떤 광경이 펼쳐지나요?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어요. 그 광경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모세는 구름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여호와께 나아가 40일 동안 산에 있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누구보다 두렵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은 죄 많고 부족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불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의 피의 언약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탈북할 때 가정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그 전에는 하나님 존재를 몰랐었고 또한 그 전에는 되게 어두운 세상이라는 곳에서 좀 살았었는데 제가 남조선으로 탈북하는 과정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또한 다시 북송하게 된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처음 그때 알게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여기 남조선에 와가지고도 되게 어려운 생활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옆에 하나님 자녀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점점 더 믿고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제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또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아 정말 저는 죄인이고 또한 그 죄에서 예수님 구원 얻었고 또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행복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옛날에 생각이 다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 쌤은요?
아,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백성과 맺은 언약을 피로 확정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돌을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피의 언약을 따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북조선 상황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성령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시각적으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 그대로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거나 목표를 세웠을 때도 무엇을 바라본다는 표현을 합니다.
네, 편의상 이 둘을 구분해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육신의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면에서 생각이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을 마음의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관점 중에서 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마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니까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길을 수년간 다녔는데 내일부터 장마당에서 어떤 장사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마음의 관점이 장사에 집중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동안 같은 길을 다녀왔을 때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길을 다녔지만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장마당에 여러 물건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뭐가 더 잘 팔릴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은 어떠한지가 눈에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가면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육신의 눈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마음의 관점에 목표가 생기니까 실제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음의 관점이 새롭게 세워지거나 달라지면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바라보고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하게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군요. 또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관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관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적용시켜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마음의 관점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것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관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가 어떤 시대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남유다도 앗수르에게 많은 위협을 당하던 혼란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미가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라봄이 흔들림이 없다면 그로 인해서 구원이 임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한 이스라엘 주변이 국제정세를 바라보며 지식과 모략을 동원해서 어쩌해야 할까 고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안을 돌봐달라고 요청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임하고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도 능히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지니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변 상황과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다고 해도, 풍랑이 이는 바다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답을 얻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의 관점을 올바르게 잘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걸까요?
네, 현실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나의 힘으로는 주변 상황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고 노력이 있고 열심을 가진다고 해도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잘 믿어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듣고 보는 현실의 것에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내가 처한 현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인 거죠. 대단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변하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경험했을 때 죽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며 마음이 너무 낙심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보고 듣는 현실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서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생활이 너무나 길어지자 다윗은 본인이 가면 안 될 곳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대적인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요. 사울에 대한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믿음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엘리야나 다윗도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네요.
또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5살이 된 어린아이가 요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요리 재료를 다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힘쓰고 노력을 하며 일을 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아이의 작은 손을 붙들고 있는 어머니가 그 일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는 그저 어머니가 어느 정도 정해준 부분 안에서 돌봄을 받으며 자기 할 일을 하게 될 뿐일까요?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꼭 이렇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행했다라고 할 만한 모든 일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늘 함께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지금 이런 방송을 듣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붙드심 안에서 노력을 한 것이고 최선을 다한 것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한다고 평소에 늘 기도를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쌓이게 되면 우리 삶에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현실의 상황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나를 붙들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아야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북조선 성도님들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한 가지가 곤란한 상황이나 어떤 문제의 해결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될 텐데 생각하거나 저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해결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배워줍니다. 성경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네, 시편 115장 3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어떤 방해도 없이 마땅히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얼마에 팔리는지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결국 모든 일의 해결이 내 눈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과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네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럴 때 나타날 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겠다고 마음 먹으면 신앙생활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면 삶에 나타난 문제 앞에서 고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놋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놋뱀 사건은 하나님이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놋뱀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민수기 21장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에덴 족속으로 인해 막히자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상황이 곤란해졌고 마음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간구를 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대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거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심각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 보호를 하나님이 잠시 거두신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린 것에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제 생긴 겁니다. 뱀에 물렸을 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정해진 겁니다. 놋뱀이 안 보이는 자리에 있다면 자리를 옮겨서라도 장대 위에 있는 뱀을 쳐다봐야 하는 거고 뱀에 물린 통증이 심하고 죽음이 코앞에 있던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놋뱀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유능한 의술이나 다른 어떤 방식도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만일 자신의 알량한 상식과 그런 경험으로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본다고 어떻게 치료가 되겠냐라고 따지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뱀에 물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만이 해결책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놋뱀 사건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위기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만으로 정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임하는 여러 일들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 의지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는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단순한 결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라는 이 결론을 마음에 담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분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오늘의 내용을 나누면서 어떠한 점을 느꼈을까요?
네. 오늘 말씀 잠언 16장 9절을 보면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실 북조선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오늘날 제가 이 남조선에 와서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여기 남조선에 오기까지 아마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제가 무사히 다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곳에서 북조선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저에게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윤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참 신기한 게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 같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진짜 많잖아요.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소름 돋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는데 그 이유가 요즘 저도 마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내 마음이 요즘 어디를 향하고 있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 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세웠더라도 그 목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봤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길을 지금 계획하는 단계에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한테 빛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그냥 이 시간을 내가 이왕 가는 거면은 즐기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순간 저 스스로한테 힘이 좀 나고 기뻤던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수혁 형제님이 이제 북조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사실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그 알았을 때의 차이점이 정말 크거든요. 하나님을 제가 몰랐을 때는 사실 소망이 없었고 제 삶이 언제 끝날 거야를 전 정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빛을 바라보게 되니까 항상 좌절하는 순간에도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도 다시 솟아날 거라는 어떤 소망을 갖고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인 것 같고 그런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주님.